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3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한 주간 미국을 포함한 지구촌 화재 소식과 한반도 주요 소식, 미국의 역사와 인물까지 꼼꼼히 챙겨보는 라디오 시사 매거진. 11월 셋째 주 어떤 소식이 화제가 되고 있을까요? 전 세계 이산화탄소 사용량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또 사용량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미 대형 상점들이 환불 정책을 속속 바꾸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일명 트럼프 굿즈 주문량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주요 한반도 뉴스를 정리하는 독자 선택에 이어지는 순서로 이번 주부터 새롭게 손을 보이는 한국의 스타트업 기업을 소개하는 스타트업 코리아, 지속가능한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는 디자인 스타트업 푸들의 첫 번째 이야기 소개합니다. 또 VOA 이야기 미국사, 지미 카터 대통령 시대 다섯 번째 이야기, 또 인물 아메리카에서는 샘 휴스턴 소개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한 주간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올해 화석연료 연소를 포함한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서 UN 기후변화협정 당사국 총회 COP29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이번 회의에서 발표된 글로벌 탄소 예산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작년 406억 톤에서 416억 톤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 배출량의 대부분은 석탄, 석유, 가스의 연소에서 나오는데요. 올해는 그 배출량이 370억 톤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2023년 대비 0.8% 증가한 수치입니다. 나머지 배출량은 산림벌채와 산불 등 토지 이용에서 발생합니다. 이 보고서는 미국의 엑서터 대학이 주도했고 80개 이상의 기관이 연구에 참여했는데요. 연구진은 올해 화석연료 배출량이 정점을 찍을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국제사회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구온난화 대응책 마련을 위한 2015년 UN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는 각국이 지구온도를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섭씨 1.5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제한하며 기후변화에 최악의 영향을 막기 위한 노력을 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유엔은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42% 감축하기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화석연료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습니다. 반면 토지 이용으로 인한 배출량은 이 기간에 감소해왔지만 올해 아마존 지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발생한 산불로 인해 연간 토지 이용 배출량이 13.5% 증가해 42억 톤에 이르렀습니다. 올해의 배출량 자료는 일부 국가가 재생 가능 에너지와 전기차 보급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국가 간 격차는 여전히 문제로 지적됩니다. 부유한 국가들의 배출량은 줄어든 반면 신흥 경제국들의 배출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화석연료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보의 주도권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회의 주최국인 아제르바이잔의 일함 알리예프 대통령은 서방 국가들이 여전히 주요 화석연료 소비국이자 생산국이면서 다른 국가들을 비판하는 것은 위선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세계 최대 석유 및 가스 생산국이자 소비국인 미국은 올해 배출량이 0.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유럽연합은 3.8% 감소할 전망입니다. 반면 인도의 배출량은 경제 성장으로 인한 전력 수요 급증으로 인해 4.6% 증가했고 세계 최대 배출국이자 두 번째로 큰 석유 소비국인 중국의 배출량은 0.2%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반품 없는 환불, 미국의 대형 소매업체인 아마존 월마트 타겟이 반품 없는 환불 정책을 시행합니다. 폭스 방송의 라이브 나우 보도에 따르면 주로 가격이 싸거나 다시 판매하기 어려운 품목, 때로는 고가 상품에도 적용되는 반품 없는 환불 정책은 배송비와 처리 비용 절감 그리고 온라인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예를 들어 $20짜리 티셔츠를 회수하는데 $30가 소요된다면 반품 물건을 회수하지 않는 편이 더 낫고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 품목이나 재판매가 불가능한 의약품도 소비자가 구매한 물건을 돌려받지 않고 환급해준다는 겁니다. 소매업체들은 해당 정책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이 정책은 인공지능을 사용해 구매 이력, 배송비, 사기 위험 등을 검열한 후 적용 대상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아마존을 온라인 상점으로 하는 제3자 판매자에게도 이 정책이 적용됩니다. 월마트 역시 온라인 소비자들에게 비슷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중국 기반 전자상거래 업체인 쉬인과 테무는 일부 주문에 대해 반품 없는 환불을 이미 제공하고 있는데요. 타겟과 애완견 용품 전문 업체 추이는 고객이 불필요한 제품을 지역 동물보호소에 기부하도록 권장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트럼프 굿즈.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를 앞두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폭탄이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 동부 지역의 일부 상인이 트럼프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현재 온라인 상점 아마존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미지나 공약, 발언이 담긴 1,000가지 이상의 제품이 팔리고 있는데요. 빨간색 바탕에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문구가 새겨진 일명 마가 모자는 지난달에만 10,000개 이상이 팔릴 만큼 인기가 높았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신문은 이러한 제품 대부분이 만들어지는 곳은 중국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중국산 제품의 관세를 인상하고 공급망을 옮기려 했던 상황과 대조적이라며 관련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대선 결과 발표 후 한 전자상거래 업자는 트럼프 관련 상품 주문이 하루 3천 건 이상 급증하며 이틀 만에 미국과 일본에서만 2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트럼프와 관련된 모자를 중국의 이유에서 56센트에 구매해 $9에 판매했기에 가능했습니다. 반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모자는 판매 부진으로 손실을 보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셜미디어 틱톡에서는 예수는 나의 신이고 트럼프는 나의 대통령이라는 문구가 있는 상의가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데요. 대선 결과 발표 전날 약 80건이었던 것이 사흘 만에 2만 건 이상 팔려 약 28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에서도 트럼프 상품은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크리스마스 장식품, 마스크 등은 최근 한 달 동안 많게는 약 9만 개가 팔렸습니다. 신문은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이 공약대로 중국산 제품에 60% 관세를 부과하게 되고 조 바이든 정부도 $800 미만의 물품에 대한 면세 혜택을 철회할 계획이어서 이러한 열풍은 일시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입니다. 아시아 경제 전문가는 공화당이 의회 다수당이 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계획 실행이 용이해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 주간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이었습니다. 생 라디오 매거진 한 주간 BOA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를 정리하면서 한반도 소식 알아보는 독자 선택 시간입니다. 박영서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12일자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한 신속한 응징을 강조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 공격을 감행할 경우에 한미 핵 기반 안보 동맹을 통해서 즉각적인 핵 타격이 이뤄질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과 한국이 긴밀하게 협력해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 겁니다.
네, 미 국무부도 이에 대한 논평을 했네요.
네, 국무부는 BOA 논평 요청에 2022년 핵태세 검토 보고서를 바탕으로 북한의 어떤 핵 공격도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재확인했고 이를 위해서 핵과 재래식 미사일 방어 능력 등 미국의 모든 범주의 방어 능력을 사용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2022년 9월부터 매년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고위급 회의를 개최하고 있고요. 2023년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양자 또 다자 훈련을 확대하고 미한 동맹과 한반도 그리고 영내 확장 억제를 위한 항구적인 협의체인 핵협의그룹 NCG를 창설해서 협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북한과의 합동군사훈련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서 미국 측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적 협력 관계 확대가 지역 안정,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 협력 심화는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 또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방어 지원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우려할 만한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한 설명도 있었나요?
네, 국무부는 미한연합군사훈련이 오랜 역사를 가진 방어적인 성격의 훈련이라면서 군사 대비태세 유지와 지역안보 유지를 위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푸틴 대통령의 발언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였습니까?
네, 푸틴 대통령은 지난 7일 러시아 남부 소치에서 열린 발다이 토론클럽 본회의에서 북한과의 합동 군사훈련 가능성에 대해서 지켜보자라면서 우리는 훈련을 할 수도 있다. 왜 안 되겠는가?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북한이 스위스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열린 네 번째 보편적 정례 검토 UPR 심사에서 다수의 권고안을 거부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7일 진행된 UPR 심사에서 북한이 294개의 권고안 중에서 88개에 대해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특히 정치범 수용소 해체, 성분제에 따른 차별 철폐, 강제 송환된 사람들에 대한 고문 중지와 억류자 및 납북자 송환 등과 관련된 권고안을 주목한다는 표현을 사용해서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이 UPR에서는 주목한다는 표현이 보통은 거부의 의미로 해석됩니다.
네, 그런데 미국, 한국, 일본이 제출한 권고안은 모두 거부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북한은 미국, 한국, 일본이 낸 권고안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나머지 206개 권고안에 대해서는 내년 2월에 시작되는 제58차 인권이사회 전까지 답변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북한이 정치범 수용소를 즉각 해체하고 부당하게 구금된 정치범을 석방하며 공정한 재판과 자의적인 구금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할 걸 권고했는데요. 그러면서 북한 내 주민 통제를 위한 3대 악법인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평양문화보호법, 청년교양보장법 등을 폐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네, 북한이 거부한 권고안 중에서도 이 억류자하고 납북자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윤성덕 주 제네바 한국 대표부 대사는 심사에서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들의 즉각 석방을 촉구하면서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 포로 문제를 해결해 줄걸 요구했습니다. 특히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등 이 3명의 선교사를 포함해서 6명의 한국 국적자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또 일본도 모든 납치 피해자들의 조속한 귀환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북한에 요구했습니다.
네, 이번 UPR 심사에서 새로운 권고안도 있었나요?
네, 이번에는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걸 촉구하는 권고안이 처음 나왔습니다. 라트비아와 우크라이나는 북한의 전쟁 지원과 관련해서 국제법 준수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네, 북한이 또 심사에서 공개 처형 관행을 인정하기도 했다고요?
네, 북한 중앙재판소 박광호 국장은 이 사형이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집행되지만 예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예외적인 경우로 심각한 범죄를 반복해서 저지르고도 뉘우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개 처형이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치범 수용소라는 용어는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반국가 범죄자들이 별도의 개혁기관에 수용돼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독자의 선택 듣고 계십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13일자 기사인데요. 미 국무부가 북한군이 러시아에서 전투를 개시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베단트 파텔 미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이 12일 브리핑에서 만 명 넘는 북한군이 러시아 동부로 파견됐고 그중에 대부분은 이 러시아 극서부 크루스크주에서 러시아군과 함께 전투 작전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북한군이 러시아에서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도 언급됐네요.
네, 파텔 부대변인은 러시아군이 북한군 병사들에게 무인기, 대포, 참호 정리 같은 기본 보병 작전에 대한 훈련을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훈련을 통해서 북한군이 러시아군과의 협력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는 양측의 상호 운용성과 언어 장벽, 지휘 통제 등의 문제를 얼마나 극복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파텔 부대변인은 미국이 이런 상황 전개에 대해서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 그리고 영내 다른 국가들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협력 심화에 따른 안보 우려를 공유하고 이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도 관련 발언을 했다고요.
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1일 텔레그램을 통해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본토 크루스크에서 약 5만 명의 적군과 교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파텔 부대변인은 이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정부의 자체 평가에 대해 언급하도록 하겠다면서도 미국 측에서 파악한 북한군 병력은 1만 명 이상이라고 재확인했습니다.
네, 국제사회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는 사안인데요.
네, 맞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은 북러 군사협력 심화에 대한 국제사회 비판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지난달 30일 이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군 파병 사실을 긍정도 또 부정도 하지 않은 채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 서방을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같은 회의에 참석한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도 미국과 서방 국가들을 비난하면서 같은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네, 이 북한 비핵화 문제 관련한 러시아 외무장관의 발언도 있었죠?
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지난달 26일에 북한의 비핵화 개념은 종결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파텔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한반도 비핵화가 여전히 미국의 주요 목표임을 강조하면서 한국과 일본과의 협력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끝으로 하나 기사 더 정리하겠습니다. 14일자 기사인데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전투에 투입되면서 아주 큰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군이 이번 파병으로 이 생존에 대한 불안과 또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게 될 걸로 진단했습니다. 특히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아무런 명분이 없는 전쟁에 자식을 보내야 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클 거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북한군 출신으로 탈북한 김정아 통일맘 연합회 대표는 자식을 전쟁터로 보낸 북한군 어머니들의 심정은 피를 토하는 것 같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북한에서는 집에서 마음 놓고 울 수도 없어서 산에 올라가서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또 가족들이 파병 사실을 미리 알 수가 없다고 하는데 그런 만큼 가족들의 염려도 상당히 크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탈북민 이현승 글로벌 피스 재단 연구원은 북한 당국이 군사 비밀을 이유로 해서 가족들에게 해외 파병 사실은 물론이고 부대 위치나 이 병사의 신변 이상 여부조차 알리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가족들은 큰 불안과 고통을 겪고 있고 이런 행위는 명백한 인권 요인으로 주민들의 내부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은 어떨 거라고 말하든가요?
네, 북한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북한이 파병 사실을 주민들에게 비밀로 하고 있지만 사상자가 늘어나면 이를 숨기기 어려울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낮은 출산율로 인해서 가족당 자녀 수가 적기 때문에 부모들이 자식이 북한이 아닌 러시아를 위해 전장에서 희생되는 걸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정아 대표는 대부분의 파병된 군인들이 노동자 계층의 자녀들이고 당 고위층 자제들은 뇌물 등을 통해서 이 파병을 면제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 파병된 북한군의 상태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을까요?
네, 특수부대 출신 탈북민 이웅길 씨는 파병된 북한군이 제대로 된 훈련이라든지 영양 상태를 갖추지 못해서 전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북한군의 훈련 수준은 점점 악화돼 왔고 이 전투 경험이 부족한 병사들이 파병된 걸로 보인다는 건데요. 이 씨는 북한군이 전투 중에 극심한 공포와 스트레스를 느끼면서 투항이나 탈출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네, 이번 파병에 대한 반발이 혹시 북한 내부에서 혹시 나올까요?
네, 북한의 베트남전 참전과 달리 이번 러시아 파병은 명분이 없고요. 주민들에게도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과거 북한은 베트남전에 병력을 파병했지만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파병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고요. 이는 내부의 동요를 억제하기 위한 걸로 보입니다. 북한 노동당 39호실 출신인 리정호 씨는 명분 없는 이번 파병이 주민들에게 동요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들도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명분이 부족하고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 다수의 희생을 강요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지지를 얻기 어려울 걸로 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 북한 내부에는 큰 사회적인 동요를 일으킬 수 있고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독자 선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변화의 시대, 세상이 불확실하게 다가올 때, 그리고 우리가 듣는 소식이 보이는 현상을 반영하지 않을 때, 우리는 진실을 추구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신뢰를 잃습니다. 우리의 꿈과 희망, 더 나은 내일의 바람을 위해 언론의 자유는 중요합니다. 누군가는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찾는 진실을 VOA는 전해드립니다. VOA는 세상을 연결하고 진실과 함께합니다. VOA는 여러분에게 세상 그대로를 보여드립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한국의 스타트업 기업을 소개하는 스타트업 코리아, 지속가능한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는 디자인 스타트업 푸들의 첫 번째 이야기 소개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부터 매주 이 시간 한국의 스타트업 기업을 소개하는 특별 기획 프로그램 스타트업 코리아를 시작합니다. 스타트업은 설립한 지 오래되지 않은 혁신적인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가진 신생 회사를 말하는데요. 지금 한국의 스타트업 수는 나날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꿈과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의 창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VOA가 이들의 사연을 들어본 특별 기획 프로그램 스타트업 코리아. 지속가능한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는 디자인 스타트업 푸들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서울에서 동효은 기자입니다.
2021년 대학생 창업팀으로 시작하게 된 디자인 스타트업 푸들. 마음이 맞는 동기들과 함께 이 환경을 생각한 다회용기를 제작했는데요. 먼저 푸들의 자세한 소개부터 들어봅니다. 윤채영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플라스틱 일회용품으로 인한 환경 문제를 디자인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이제 디자이너들이 모여서 설립된 소셜벤처 푸들이라는 기업이고요. 저희가 푸드라는 글자와 LE 두 가지를 합쳐서 이제 음식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매일 먹는 식문화를 조금 디자인을 통해서 기분 좋고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라는 의미에서 푸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다 홍익대학교에서 지금 김희성 디자이너 포함해서 산업 디자인을 공부한 이제 멤버들이 모여서 이제 창업을 한 스타트업이고요.
홍익대학교 산업 디자인학과 동기들이 모여 이 푸드를 창업했는데요. 디자이너로서 사회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고 사람을 향한 제품을 만들어보자고 한 것이 그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자인을 공부를 하면서 이제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사람을 향해야 되고 사람들의 삶과 라이프스타일을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디자인인데 굉장히 그냥 의미 없는 제품들이 만들어지고 또 과잉 양산되고 또 과잉 양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오히려 과잉 소비까지 오히려 디자인이 부추기는 역할을 한다는 것 자체에서 저희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꼈고 또 그 시기에 저희 지도교수님께서도 그렇게 앞으로 디자이너들이 해나가야 될 방향이 굉장히 지속 가능한 사회에 기여를 하는 디자인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과 좀 맞물리면서 그런 문제의식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창업을 할 때부터 어떻게 하면 이 디자인이라는 저희의 역량과 재능을 가지고 우리 사회와 일상에 있는 문제들을 조금이라도 나은 방향으로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출발을 했고요.
처음 도전한 창업이었기에 경험도 없었고 또 자본도 부족했지만 그래도 윤채영 대표는 푸들의 가능성을 봤습니다.
디자이너가 사실 창업을 하는 케이스가 사실 이전에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앱 개발자나 그런 엔지니어 기반으로 창업하는 경우는 많았지만 한례가 많지는 않아서 저희도 그런 걱정도 많았고 두려움도 있었던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대신에 오히려 저희는 디자인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스타트업 씬에서 흔하지 않을 뿐이지 어쨌든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라는 것들을 없는 거에서 저희가 새롭게 거의 만드는 역할들을 계속 학교에서 또 공부를 했었고 작업들을 했었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창업 생태계 속에서 비즈니스를 한다는 것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없던 것들을 완전 새롭게 만들어내면서도 조금 삶과 맞닿아 있는 게 오히려 저희는 기술보다는 디자이너였기 때문에 조금 더 사람들에게 와닿을 수 있는 얘기로 하이테크는 아니지만 오히려 로우테크이더라도 사람들의 삶 속에서 더 나은 제안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서 사업의 가능성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창업 당시 이들은 각자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음식 배달을 자주 시켰고요. 그때마다 과하게 배출되는 일회용기에 죄책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저희가 창업을 본격적으로 했던 것들이 바로 그 코로나가 시작되었던 2020년도 여름쯤이었습니다. 그때 뭐 갑작스럽게 많은 삶의 변화들이 있었던 것 자체가 되게 마음이나 진로에 있어서도 되게 전환점이 되었지만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항상 그냥 밥을 레스토랑에서 먹거나 집밥을 먹다가 갑자기 급격하게 저희가 배달음식을 많이 시켜 먹었던 시기이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매일 일주일에 거의 다섯 번 이상 일회용품을 시켜 나가다 보니까 쌓이는 것들이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게 되었고 그 자체가 굉장히 죄책감이 들기도 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환경적인 이슈뿐만 아니라 일회용품 자체가 그 플레이팅에 따라서 굉장히 식감 자체가 달라지고 되게 맛있게 먹던 음식들이 일회용품에 담기기만 하면 굉장히 없어 보이고 되게 맛이 떨어지는 그런 느낌들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디자이너로서 이 일회용품 문제, 테이크아웃 할 때 사용되는 것들을 지속 가능성의 측면, 그리고 더 좋은 식사 경험의 측면, 두 가지 모두에서 좋은 좀 솔루션을 드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까지도 디자인으로서 두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푸들은 일회용기, 또 밀폐용기 문제점에 주목해 다회용기를 개발했고요. 이를 이용한 다회용기 공유 서비스도 기획했는데 생각보다 신경 쓸 점이 많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저희도 굉장히 많이 헤맸던 것이 보통 사업들과는 다르게 이해관계자가 되게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회용기라고 하는 것이 조리를 하는 사람, 그리고 먹는 사람, 하지만 그 중간에 이제 배송을 가야 되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 번 써야 하기 때문에 세척을 해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통상적인 비즈니스보다 훨씬 더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저희는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더라도 어느 정도 다회용기라는 것이 문화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그 각각들이 지닌 문제점들을 어느 정도 듣고 해결해 줄 필요가 있다고 느꼈었고 저희는 뭐 처음에 현장에 정말 많이 다니면서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푸들의 관계자들은 세척에도 용이하고 또 디자인으로도 감각적인 다회용기를 제작하게 됩니다.
몇 가지 다회용기로서 가져야 하는 요소들을 꼽았었고 그렇게 꼽았던 요소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세척에 대한 용이성, 그리고 뭐 범용성, 그리고 배송 용이성 등등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세척 용이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다른 기업들도 다회용기에 뛰어든 업체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좀 안타까웠던 점이 이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기성 밀폐용기를 그냥 사업에 가져서 쓰고 있는데 밀폐용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환경적으로는 당연히 일회용품보다는 나을 수 있지만 그 고무링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위생적인 이슈들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이 다회용기라는 시장에는 굉장히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푸들이라는 기업이 여러 번 사용하는데 용이하는 실용성을 갖추면서도 되게 감각적인 디자인을 얻는다면 좋은 제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점들을 좀 고민하면서 디자인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용기는 푸들 플라이트인데요. 한 세트에 여러 메뉴를 담을 수 있고요. 또 담아낸 모든 음식을 돋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플레이트 7이라는 용기인데요. 최대한 많은 현장의 니즈들을 들으면서 개발이 진행됐던 제품이고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듈형 구조입니다. 원형의 플레이트 1, 직선형 용기인 플레이트 2, 그리고 마름모형 용기인 플레이트 4, 이 세 가지의 기본 조합들을 이용해서 26가지의 모듈형 조합으로 굉장히 다양한 그런 조합이 가능한 제품인데요. 지금 이렇게 기본 구성 외에도 이렇게 직선형 용기를 두 개를 더 넣을 수도 있는 거고 다 빼서 사용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하나의 프로덕트이지만 이 하나의 제품으로 밑반찬이 많은 한식류 같은 제품부터 샐러드와 같이 간편한 그런 음식까지 다양한 음식 장르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용기를 담아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큰 초점으로 잡았던 요소였고요.
또한 소재로는 높은 내열성을 가져 고온에서도 환경 호르몬이 발생하지 않는 바이오신 소재 에코젠을 사용했습니다.
바이오 소재 에코젠은 이제 여러 번 사용했을 때 그런 세척의 안정성을 갖추면서도 이제 색 빼임인 냄새 빼임 문제가 정말 줄이는 것들이 중요한 관건인데 이제 에코젠은 탄소 배출량이 굉장히 적으면서도 여러 번 이용했을 때 그런 색과 냄새 빼임 문제가 최소화되는 것이 검증된 소재여 저희가 채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푸들은 단체 도시락을 제공하는 기업 대상 서비스에 집중하고 있고요. 소비자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매장을 운영해 다회용기 제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창업 초기에는 배달 시장에서 출발을 하긴 했지만 다양한 좀 MVP 테스트나 베타 테스트를 거치면서 배달앱 시장은 아무래도 물류 이슈가 너무 크다 보니 저희가 먼저 잘할 수 있는 시장을 잡고 넘어가야겠다라는 판단을 했었고 그런 맥락에서 지금은 이제 B2B 시장과 그리고 지금 이런 식으로 공간에 손님분들이 오셔서 테이크아웃 문화를 열어가는 주축으로 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작년까지는 B2B로 이제 ESG에 대한 니즈가 있는 기업이나 지자체에서 많이들 저희 푸드를 찾아주셨고 지자체들에서도 많은 행사들이 진행될 때 되게 많은 인원 수의 분들이 뭐 케이터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지자체에서도 그런 ESG에 대한 요구들이 있는데 그런데 저희가 적합한 서비스를 지금 렌탈을 해드린 경우도 있었고 저희 용기를 그냥 직접 구매를 해가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 푸드랩 매장을 운영하고 이 소비자들과 만나면서 더 직접적인 피드백을 얻고 또 개선해야 할 사항들도 알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스타트업 푸드라 얘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VOA 이야기 미국사입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 시대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김미옥 기자가 엮었습니다.
뷰의 이야기 미국사 제53부 지미 카터 대통령 시대
1980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대선 후보는 전직 배우이자 전 캘리포니아 주지사였던 로널드 레이건이었습니다. 공화당은 강력한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단결했습니다.
레이건 후보와 함께 선거에 나선 공화당의 부통령 후보는 조지 H.W. 부시였습니다. 로널드 레이건은 경쟁자였던 조지 부시를 부통령 후보로 제안했고 두 사람이 손을 잡으면서 공화당이 단합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에게는 선거가 실시되기 전 몇 달 동안이 정치적으로 힘든 시기였습니다. 미국인들은 높은 인플레이션과 높은 실업률, 미국 달러화 가치 하락과 이란에서 미국인 인질들을 석방시키지 못한 것이 대통령의 무능력 때문이라면서 카터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기 약 1년 전인 1979년 11월, 무슬림 극단주의자들이 이란 수도 테헤란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점거한 뒤 미국인들을 인질로 잡았습니다. 카터 대통령은 이란과 외교 관계를 단절하고 군사력을 동원해 인질 구출 작전을 펼쳤지만 실패했고 미국인들은 이를 카터 대통령의 무능력 때문이라며 비난했습니다. 카터 대통령은 모든 미국인에게 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행정부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인질들을 미국으로 데려오는 노력에 아무런 진전이 없었습니다. 이란의 무슬림 극단주의자들은 인질 석방을 위한 협상을 거부했고 때로는 카터 행정부와 전혀 소통도 하지 않았습니다. 카터 대통령은 무기력해 보였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의 정치적 힘이 떨어지자 민주당에서 또 다른 후보가 대선 후보 지명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바로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동생인 에드워드 케네디였습니다. 에드워드 케네디는 매사추세츠주 출신으로 강력한 힘을 가진 상원 의원이었습니다.
이란 인질 사태가 카터 대통령의 발목을 잡았지만 민주당은 다시 한번 카터 대통령을 민주당 대선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카터 행정부의 월터 먼데일 부통령 역시 다시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대선 후보 지명에서 패한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은 카터 대통령에게 지지를 표했지만 그의 지지는 미지근한 것이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은 분열됐습니다.
이란 인재 사태를 비롯한 카터 행정부의 문제로 많은 미국인이 더는 미국이 강력한 나라가 아니라고 느끼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화당의 로널드 레이건 후보는 미국을 다시 강하게 만들겠다고 약속하며 선거 운동을 벌였습니다. 1980년 대통령 선거가 있기 몇 주 전, 지미 카터 후보와 로널드 레이건 후보는 대선 후보 TV 공개 토론을 벌였습니다. TV 토론을 지켜본 일부 참관인들은 카터 후보는 화가 난 것처럼 보였고 방어적이었으며 레이건 후보는 침착하고 사려 깊은 것처럼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선거 당일 미국인 유권자들은 공화당의 로널드 레이건 후보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레이건 후보는 800만 표 이상의 표차로 승리했습니다. 공화당은 선거에서의 큰 승리를 레이건 혁명이라고 불렀습니다.
1980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미 카터 대통령은 결국 재선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카터 대통령은 선거에서 패배한 뒤에도 이란 인질 석방을 위한 노력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이란 인질 사태는 카터 대통령 재임 마지막 14개월 내내 가장 큰 문제가 됐고 재선 실패의 주된 원인이 됐습니다. 이란은 카터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나는 날 52명의 인질을 석방했습니다. 카터 대통령은 퇴임한 뒤에도 미국과 북한의 관계 개선을 위해 애썼습니다. 카터 대통령은 퇴임 후 북한을 세 차례나 방문했습니다. 1994년 북한이 핵 확산 금지 조약인 NPT를 탈퇴하고 1차 북핵 위기가 왔을 때 카터 대통령은 미국의 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북한에 방문해 김일성 주석과 회담하고 제네바 핵협상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2010년에 두 번째 북한을 방문했을 때는 북한에 억류 중이던 미국인 아이잘론 곰지 씨가 풀려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011년 전직 국가수반급 인사들의 모임인 원로들의 일환으로 다시 한번 북한에 방문했죠. 카터 대통령은 퇴임 후 인도주의 활동에 전념하면서 재임 때보다 더 많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카터 대통령은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기구인 헤비타트 운동에서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을 벌였고 세계의 인권 향상과 보건 제도 개선, 평화 증진에 앞장섰습니다. 카터 대통령은 인권과 인도주의, 세계 평화를 위해 노력한 공로로 2002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뷰의 이야기 미국사,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생라디오 매거진 인물 아메리카 순서 끝으로 남았는데요. 샘 휴스턴 소개합니다. 노시찬 기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박영석입니다.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 이어서 텍사스를 미국 영토로 만드는 데 큰 공을 세운 샘 휴스턴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텍사스주의 여러 장교들은 소규모 군대를 조직해서 휴스턴의 허락 없이 멕시코를 공격하려 했습니다. 이들 장교들은 병사들에게 멕시코에 가면 얼마든지 부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휴스턴은 멕시코 공격은 잘못된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사령관직을 물러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전에 텍사스인들에게 오랜 스페인 기지 알라모를 파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강력한 멕시코 군대를 알라모 기지로는 막아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836년 텍사스 대표들은 회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의가 열리기 며칠 전 산 안토니오로부터 메시지가 한 통 전달됐습니다. 산타 아나 자신이 직접 지휘하는 멕시코 군대가 알라모에 있던 미국인 약 180명을 공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텍사스 군인들은 사방에 흩어져 있었고 아무도 알라모를 구하러 갈 수가 없었습니다.
텍사스 대표들은 멕시코로부터의 독립을 선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독립선언은 3월 2일 서명됐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샘 휴스턴은 텍사스 공화국의 군사령관으로 선출됐습니다. 휴스턴은 취임 직후 샌안토니오로 갈 걸 서둘렀습니다. 그리고 불과 이틀 사이 병력을 500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러나 알라모를 돕기 위한 군대는 너무 늦게 도착했습니다. 샌타 아나군은 기지를 점령하고 그곳에 있는 텍사스 전사를 모두 살해했습니다.
멕시코 지도자는 그들의 죽음에 대해 자신의 반대하는 모든 텍사스인들에 대한 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텍사스인들은 머지않아 그가 말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산타 아나 군대는 골리아드라는 곳에서 300명 이상의 텍사스 병사들을 체포했습니다. 병사들은 항복하면 전쟁 포로로 처리해 미국의 고향으로 돌려보내주겠다는 멕시코군의 말을 듣고 항복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자유는 주어지지 않았고 결국 모두 교회로 끌려가 총살당했습니다.
휴스턴의 부대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러나 전쟁 훈련을 받은 사람은 적었습니다. 휴스턴의 유일한 희망은 이들을 철수시켜서 훈련하고 장비를 갖추어주는 것이었습니다. 휴스턴 군대는 샌타 아나 군대에 앞서서 동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샌타 아나의 1200명 부대는 샌 제신토 강 부근 평평한 초원에 캠프를 쳤습니다. 1836년 4월 20일에 휴스턴 군은 장차 텍사스가 되는 이곳에서 전투를 벌였습니다.
텍사스 군대는 초원의 북쪽 끝을 걸쳐 긴 종대를 이루어 포진했습니다. 그런 다음 멕시코군 캠프로 접근해 갔습니다. 휴스턴이 지휘하는 텍사스 군은 멕시코 방어선에서 불과 몇 미터밖에 안 되는 곳까지 접근한 다음 사격을 가했습니다. 이들은 알라모를 기억하라라고 소리치며 공격을 가했습니다. 샌 제신토 전투는 불과 20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멕시코군의 완전 참패였습니다. 텍사스군은 6명 사망, 부상 24명에 불과했습니다. 샘 휴스턴도 부상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텍사스군은 수백 명의 멕시코군을 사살하거나 포로로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센타 아나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휴스턴은 텍사스인들에게 센타 아나를 찾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만약에 이 멕시코 지도자가 대피했다면 그는 분명 다시 군대를 이끌고 텍사스를 공격할 것이 뻔했습니다. 그 다음 날 일단의 텍사스 군인들이 왜소하고 슬픈 얼굴을 한 멕시코군 한 명을 발견했습니다. 텍사스군은 그를 그냥 돌려보낼 뻔했습니다. 그들이 이 사람을 멕시코군 포로들이 있는 대로 데리고 가자 멕시코 군인들은 일제히 엘 프레시덴테라고 외쳤습니다. 그가 바로 센타 아나였던 것입니다.
휴스턴의 여러 장병들은 그를 죽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휴스턴은 그가 살아있을 때 더 이용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산타 아나에게 텍사스 독립을 승인하는 문서에 서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뒤 산타 아나는 멕시코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휴스턴은 영웅이 됐습니다. 텍사스 주의 도시 휴스턴은 바로 그의 이름을 딴 것이었습니다.
신생 독립국이 된 론스타 공화국, 즉 하나의 별이라는 론스타 리퍼블릭이 됐습니다. 텍사스는 1836년 샘 휴스턴을 초대 대통령으로 추대했습니다. 휴스턴은 즉각 정부를 구성하고 강요들을 임명했습니다. 법원도 구성하고 우편 서비스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특히 정부 운영 자금이 부족했습니다. 군대 문제도 어려웠습니다. 군인들은 보수나 급식에 불만이었습니다. 일부는 신생국을 전복하고 멕시코를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휴스턴은 군인들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그는 군인들에게 텍사스에 해가 드는 일은 어떤 짓도 하지 말라고 설명했습니다. 군인들은 그의 말에 순응했습니다. 텍사스 공화국 대통령 재임 2년 후 휴스턴은 국경 안전을 이룩하고 재정 제도를 정착시켰으며 미국 정부로부터 텍사스 공화국의 승인을 얻어냈습니다.
휴스턴은 텍사스를 미국의 일부로 편입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북부의 주들은 텍사스를 하나의 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주 요인은 노예제에 대한 남북 간의 이견이었습니다. 텍사스가 주로 편입되면 노예 인정주가 하나 더 늘어나는 결과가 될 수 있었습니다.
1840년 휴스턴은 마가렛 리아와 결혼했습니다. 이들 사이에서는 모두 8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1841년 텍사스는 휴스턴을 다시 대통령으로 선출했습니다. 이때 텍사스 정부는 극심한 부채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런 때 멕시코군이 다시 텍사스로 들어왔습니다. 휴스턴은 텍사스 군을 보내 그들을 막게 했습니다. 침입자들은 다시 물러났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텍사스와 멕시코의 분쟁은 계속됐습니다.
1844년 미국에서는 제임스 폴크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미국 의회는 텍사스 합병을 위한 결의안을 심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차례의 진지한 토론이 있은 다음 텍사스 영입안은 통과되고 정식 법으로 채택됐습니다. 이로써 텍사스는 1845년 12월 29일 미국의 제28번째 주가 됐습니다. 텍사스주의 첫 상원의원의 한 사람으로 워싱턴으로 갔습니다. 그 후 13년 동안 휴스턴은 텍사스를 대표하는 연방 상원의원으로 활약했습니다.
이때는 미국에도 매우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노예 문제는 의회에서 격렬한 논쟁거리였습니다. 북부에서는 새로 영입된 주들이 노예제를 인정하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남부에서는 노예제가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859년 텍사스 주민들은 샘 휴스턴을 주지사로 선출했습니다. 이때 사우스 캐롤라이나주가 남부의 연방 탈퇴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텍사스 주민들은 많은 수가 연방 탈퇴를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휴스턴은 그 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았습니다.
1861년 에이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많은 텍사스인들은 여전히 연방 탈퇴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휴스턴은 이들에게 링컨이 어떤 지도자인지 좀 더 두고 보자고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기다릴 수 없다. 텍사스 주도 장례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하자고 서둘렀습니다.
그러나 그 회의가 열리기 전 사우스 캐롤라이나와 5개 남부주들이 연방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자신도 노예를 소유하고 있던 휴스턴은 그러나 거듭 텍사스인들에게
탈퇴를 하지 말고 합중국의 일원으로 남아있자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모임을 강행한 대표들은 표결을 거쳐서 텍사스의 연방 탈퇴에 찬성하고 독립을 선언함과 동시에 남부연맹 합류를 결정했습니다. 휴스턴은 이 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휴스턴은 자신이 텍사스를 너무나 사랑하며 이곳이 내전에 휩쓸려 피비린내 나는 곳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휴스턴은 주지사직에서 해임되고 말았습니다. 이로써 그의 공직 생활도 막을 내렸습니다. 휴스턴은 그 후 몇 년 동안 가족 및 친지들과 함께 지내며 여생을 보냈습니다. 휴스턴은 미국이 남북전쟁의 유혈 사태로 시달리는 1863년 7월 26일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인물 아메리카 이상으로 샘 휴스턴 1편, 2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한 주도 따뜻하고 활기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외교 서비스 연구소 연설에서 지정학적 경쟁으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시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갈등, 테러리즘, 정치적 불안정성 등 오랜 과제가 남아있다며 중동, 수단, 베네수엘라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서 이러한 현상을 목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Now. To address these challenges from a position of strength, we've made historic investments here at home in our competitiveness.
블링컨 국무장관은 우리는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힘을 가진 입장에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역사적인 투자를 해왔으며 전 세계 동맹과 파트너십에 다시 참여하고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는 사이버 보안과 디지털 정책국과 핵심 신흥 기술 특사실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미국과 파트너가 미래를 형성하는 기술에서 우리의 집단적 우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 분야에 놀라운 인재들을 영입했다고 했습니다.
Across our diplomacy, we prioritized leading on norms and standards, promoting digital freedom, protecting our most.
블링컨 장관은 외교 전반에 걸쳐 우리는 규범과 표준을 선도하고 디지털 자유를 증진하고 민감한 기술을 보호하고 중요한 공급망을 더욱 탄력적으로 만드는 데 우선순위를 두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국무부는 또 보건체계를 강화하고 치명적인 질병과 싸우고 미래의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글로벌 보건안보 및 외교국을 신설했습니다. 국무부는 개발금융 개선, 공급망 강화, 제재조정실 강화, 글로벌 반부패 코디네이터 구축 등 다양한 활동에 집중해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러한 현대화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국무부가 더 효과적인 기관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전략적 라이벌과 경쟁하며 놀라운 도전의 순간에 우리 국민을 위해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에 대해 미국과 동맹국들은 불과 몇 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수준의 전략적 융합을 달성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무부는 국제금융기관을 개혁하고 새로운 대출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각국이 개발금융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미국 외교관들은 인공지능과 같은 신흥 기술에 대한 규칙과 규범을 제정하는 동시에 태평양 제도, 아프리카, 남미 그리고 그 밖의 지역에서 디지털 접근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또 UN에서 인권이사회와 유네스코와 같은 기관에 다시 합류하면서 국제적인 지도력을 활성화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러한 발전과 다른 많은 발전은 미국 외교의 힘과 추구하는 목적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 논평에 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그리고 USA를 쓰시면 됩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